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27장의 말씀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께 우리 집에서 다 읽어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 읽어오셨나요?
네.
예. 눈을 감고 안 보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읽으신 건가 안 읽으신 건가 모르겠네요. 예, 우리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중심으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 중에 또 여러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만 야곱의 삶을 중심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당시 하나님의 교회였던 이삭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 백성처럼 보여지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마치 세상에서도 흔히 보이지 않는 막장 인생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형은 아우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파는 거예요. 세상 죽 한 그릇에. 그 아우는 자기 엄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나중에 이를 안 형은 동생이 내 기업을 빼앗았다. 자기가 팔아먹고 나서는 분노하며 동생을 죽이기 위해 아버지 죽으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대적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고 모든 기업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수준에서도 너무나 한심한 집안이지 않나요? 게다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보여진다고요? 당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삭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 왜 교회가 이 모양일까? 그 교회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왜 이 모양일까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실 때 왜 꼭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키실까?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누구라도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실망하고 한심하고 부족한 가정들의 모습을 보여주실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이 땅의 유형교회의 모습은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의 소망 없는 실상,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라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죄악, 아니 더한 죄악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이삭과 그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당시 교회의 심각한 죄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건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 주시지 않은 자들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으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 즉 형 에서가 작은 자,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 즉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다 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듣기만 하고 다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듣는 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순종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좋은 말씀이다, 저런 말씀은 나쁜 말씀이다 판단은 하죠. 그런데 다 버리고 살아가요. 순종이 없어요. 특별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그 뜻을 거역합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이었어요. 큰아들 에서의 사냥한 고기만을 좋아하고 이 에서를 더 사랑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한 이삭과 함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음을 알았던 어머니 리브가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왜? 아, 이삭이 자기 남편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안 주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혹시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까봐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으로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내게 합니다.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자기 엄마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누구도 더 나은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야곱이 아이고 너무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 하자는 대로 마마보이처럼 따라한 것일까.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어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그 앞장 26장 34절에 가면 당시 에서의 나이가 40세였다. 그럼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쌍둥이였으니까 똑같이 40살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철이 안 든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에서 믿음의 철이 드는 것은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게 또 있죠. 왜? 이렇게 장성하여 40세가 된 후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40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비록 장성한 자녀들이라고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에서를 보아도 죽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먹고 나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겼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요. 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대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하는데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자기 소견이 주장하고 말씀보다 자기 소견이 위로가 있어요. 타락한 교회, 한심한 가정. 그런데 뭘 보여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교회 소망 없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 아니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다 이 모습을 보면 철저히 인본주의고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인본주의의 모습으로 보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리브가도 뭐 하나님 약속 믿고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다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로 보면 그래요. 사람의 행위가 중심이니까. 잘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고. 근데 아니에요. 복음으로 보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요. 뭐 장자권, 자기가 그토록 원하고 이루려고 했던 장자권, 언약기업의 축복, 자기의 꾀와 행위로 얻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다 잃어버려요. 이삭과 야곱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리브거나 야곱은 억울할 수 있죠. 왜?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어서 열심히 우리가 그걸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엄마도 아들도. 그런데 결과는 그 아들이 형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도망쳐가야 하는 신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안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 아들이라면서요. 내가 그래서 열심히 이 아들 축복받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리브가도 야곱도 하나님 원망 안 했을까요? 자기들의 죄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원망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의 꾀와 행위가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렸을 때에, 즉 자기의 행위로 했을 때 모든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오직 은혜로 장자권과 언약 축복의 기업을 무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꾀와 행위로 얻으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것을 평생 걸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런데 야곱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평생 그걸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도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즉 자기들 스스로의 행위로는 절대 이룰 수 없었을 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게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너에게서 나올 자녀야 내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넣어놓고 이 종이니까 아니라 그러셨죠. 그리고 나서 또 누굴 내놨죠? 여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을 내놓고 이 아들입니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죄를 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거죠. 이걸 잘했다고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결국 마침내 약속의 아들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행위와 지혜로 얻었어요? 아, 예수님 아들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 열심히 해서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얻으려고 하면 죄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리브가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평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야곱도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서 평생 깨닫게 하시면서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결론으로 가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소망 없는 네 명의 죄인들을 보여주시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들도 봐야 돼. 우린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언약 축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27절에서 29절.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내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자기 꾀와 속임수로 받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 축복을 야곱의 삶에서 이루어주세요. 왜?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이런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나타나요. 죄인들의 소망 없는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전체 야곱의 삶의 내용이고요. 전체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죄를 다뤄주시고 야곱을 끝까지 데리고 천국까지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다뤄주시며 예수님 닮은 세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가 그의 삶 평생에 함께한 것을 보게 돼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 뜻 이루려고 했던 것에서 하나님 은혜만을 붙들게 하는 삶으로 끝까지 데려가시는 삶.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주신 언약 축복의 약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언약 축복의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축복의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축복 주셨고 이삭에게도 같은 축복 주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구원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어떻게 나타날까요? 더 풍성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 약속이 또 계속 이어져 가요.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 계속 이어져 가다가 누구 때 완전히 언약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어 드러나느냐? 예수님 때. 그래서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점점 이 언약 축복의 약속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에서 29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7절에서 29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단 땅을 약속하세요. 어떤 땅? 기름지고 풍성한 복된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땅에서 야곱이 승리자가 되고 왕노릇을 하실 것이라. 즉 그 땅에 야곱이 왕이 되는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야곱이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받는.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누구에게 주신 약속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런데 그 약속이 야곱에게 와서 좀 더 풍성하게 드러나요. 그 땅의 모습이 뭐 어떻게 나타나요? 기름지고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한 땅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한 가지 내용이 더해지죠. 야곱의 후손이 왕이 될 거라는 것,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야곱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에게까지 주어지는 약속이었고 사실 야곱의 때에는 다 성취되지 않아요. 야곱이 그 땅을 기업으로 다 얻지 못해요. 오히려 애굽 땅으로 쫓겨가게 되죠. 그리고 왕이 되는 왕국이 세워지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루 열두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그 왕국에 속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취되는 언약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어떤 내용이 따라오죠? 출애굽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약속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가깝게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 어느 땅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되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언약 축복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언약 축복의 약속에서 땅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수확을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언약 축복에 있어서 이런 땅을 약속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 그냥 세상 축복 주시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질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 약속이 주어짐으로 인해 구원 역사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반전일까요? 이렇게 기름지고 풍성이 가득한 땅이 약속되는 것은 너무 놀라운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언약 저주였습니다. 그때 땅이 저주를 받고 황무지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언약 저주와 반대되는 축복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황무지처럼 될 거다. 그리고 아담은 그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근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의 땅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황무지가 아니라 기름지고 수확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땅에 거하게 하실 백성들에게도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야곱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세요. 처음 아담은 저주의 근원이었는데 죄인은 저주의 근원인데 죄인 때문에 모든 저주가 시작된 건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참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오실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기업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함께 살아갈 것이라. 그리고 그 땅에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있을 것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을 약속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어느 땅으로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신다고요? 가나안 땅. 그 땅에 기름지고 풍성하여 젖과 끓는 꿀이 흐르는 모습.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축복의 땅을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축복의 땅.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저주가 없는 그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축복의 약속이 알려주는 놀라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열심과 행위로 이루어질 것이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열심이 이루실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항상 뭘 약속하시냐 하면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 처음 아담과 이브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너의 약속의 아들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할 거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아들이 와야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삭도 약속의 아들. 그런데 다 약속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하시지만 결국은 참 약속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이 오셔야 됨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의 약속의 아들인 야곱에게 주시는 언약 축복으로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축복을 참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참 약속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야곱이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길을 쓰고 노력해서 받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종교의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 종교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리브가와 야곱이 키를 쓰고 노력해서 받아낸 것처럼 죄인들이 그렇게 행위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참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취하실 천국의 축복. 우리가 우리 꾀와 행위로 받아냈어요?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시고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우리 성경 공부 때 보았던 구절인데요. 로마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로마서 9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말씀을 주신 거죠.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잘 16절에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가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 축복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야곱도 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야곱이 받아야 했던 것은 오직 자기 죄의 삯을 치르기 위해 받아야 되는 사망과 심판뿐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축복을 원했기 때문에 자기 엄마 리브가와 함께 원했기 때문에 열심히 다름박질했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야곱이 원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언약 축복과 달랐어요. 자기의 악한 욕망을 채우려고 행한 열심이었지 그러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마땅한 죄악이었습니다. 완전 타락한 죄인들의 전형적인 종교 행위의 모습이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데까지 야곱이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여기까지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서 평생 이루어가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 축복의 약속이 야곱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져 갔죠.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 구원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무르게 되고요.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 그 땅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현실이 완전하고 영원했을까요? 아직은 아니었죠. 가나안 땅은 예표와 그림자였고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했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 땅에서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다시 어떻게 되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황무지로 변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도 저주받은 백성들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왕국과 왕에 대한 언약 축복은 어떨까요? 야곱의 때에 왕국과 왕을 세워지지 않았죠. 어느 때에야 세워져요? 야곱의 후손으로 유다지파를 통해 다윗을 부르심을 받고 왕국과 왕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다윗 때에도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죠. 다윗의 왕국도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도 계속해서 언약 축복을 주세요. 다윗왕에게서 모든 언약 축복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거였다면 다윗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축복을 보면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주신 언약 축복과 같은데 더 풍성하게 드러나요.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 야곱에게 주시는 언약 축복의 약속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로 가볼게요. 7장 12절에서 15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5절 2 Samuel chapter 7 verse 12 15. 12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주신 것과 닮아 있죠? 일단 뭐가 닮아 있어요? 약속의 아들을 또 약속하세요. 내 뒤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할 성전을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오늘 본문의 언약 축복의 약속과 같은데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죠? 가깝게는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는 솔로몬 때에 성취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계속되는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그 성전도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언약기업의 땅에서 떠나셔야 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거나 그 보좌를 견고하게 하지 못했고요.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지고 둘 다 이방 민족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 축복을 누리게 하실 아들 왕이 솔로몬이 아니었고 그 아들 왕이 다윗의 오손으로 오실 때가 아직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그 아들 왕이 오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에 주신 언약 축복의 약속을 다시 잘 보시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어떤 내용까지 축복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축복으로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를 징계하실 것이라. 그런데 그 왕권을 빼앗기는 아니하실 것이라. 언약 축복의 약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징계. 이 징계의 축복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야곱의 삶에서 보게 되지 않나요? 야곱의 삶에도 이 언약 축복의 삶이 함께 하는데 평생 하나님의 징계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언약 축복의 약속도 누구에게서 성취될 것을 먼저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와서 다시 이 언약 축복의 약속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든 언약의 축복의 약속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걸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징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 필요한 거죠?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아들이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에게 성취될 언약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죠.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는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표로 하여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4장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즉 하나님의 기업을 모르고 언약 축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참 상속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언약 기업을 물을 참 아들은 원래 예수님이신데 그 함께 상속자가 되는 약속, 모든 언약 축복을 받을 약속을 그 은혜로 모든 후손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뭘로 누리게 하셨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후손이 누구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은혜 언약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야곱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참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으며 예수님과 함께 왕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상속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아들 왕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참 왕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에 그 아들이 받으실 십자가 고난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랬어요. 그가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그 오실 아들의 삶을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막대기로 징계를 당하고 채찍으로 맞아야 함을 알려주셨어요. 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벌과 죄의 심판을 가져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의로운 아들들로 받아들여져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언약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땅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에, 이 성취되는 약속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 야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 이렇게 드러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예수님이 성취하실 이 약속을 주시며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인도에 가시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꾀와 행위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하시듯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야곱을 징계하시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주신 인생 막대기와 채찍은 그 징계는 더 이상 심판으로의 징계는 아니라는 거죠. 왜? 심판으로의 징계는 누가 다 가져가세요? 예수님. 이제는 언약 축복. 축복으로서의 징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징계와도 같은 고난을 통해 그 아들로 순종함을 배워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 축복의 약속에는 이 징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노래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결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 믿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실 것이지만 또한 주의 막대기가 때로 나를 징계하셔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에 분명히 이를 것이라.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천국 기업을 주시고 왕같은 아들로 부르셨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야곱같은 간사한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려 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행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징계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아들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평생 동안 우리도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의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 징계는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음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거늘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여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그 징계 속에 더욱 복종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자기 자녀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바치시며 성취하신 영원한 천국 축복에는 사랑의 징계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는 고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고난과 같은 징계가 없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아들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자들은 꼭 징계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야곱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계속되는 야곱의 죄, 그 죄로 인해 찾아온 여러 시련들, 수많은 험악한 인생 통해 계속해서 말씀으로 야곱을 징계하시고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그 목이 곧은 야곱,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씨름하시고 환도뼈까지 치세요. 정신 차리라고. 왜? 그를 얻으시려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그를 살리시려고. 지금 우리 삶에 고난도 주시며 씨름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오늘 본문에 야곱은 자기의 꾀와 열심으로 아버지와 형 속이고 장자권 언약기업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면, 그래서 야곱이 승리하고 얻고 막 승승장구하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갈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기 지혜와 행위가 주장하는 삶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갈길 가다가 멸망에 이르는 삶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를 징계하십니다. 왜? 도로 찾으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28장부터의 내용이 다 그의 위에 도망길에 이른 야곱 찾아오세요. 야곱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그때 찾아와 씨름해 주시고 내 아들아. 그런데 그 후에도 야곱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땅의 기업을 얻었나 싶었는데 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삶의 고난과 시련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어요. 왜? 결국 지나보니까 야곱이 깨달은 건 뭐였어요? 그 험악한 인생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 막대기로 나를 징계하신 것이었구나. 언약 축복을 이뤄주시려고 겪는 고난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얻으시고 지키시려고 고난 같은 징계를 주신 거구나. 이거 깨닫고 천국 가게 하시는데 평생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욱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들로 세워가십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도 그의 본향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참 본향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사랑을 붙들고 또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야곱의 어그러진 발걸음을 고쳐주시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철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도 이렇게 축복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난이 무엇이든지 축복으로 주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적은 벌 주시고 잃어버리게 하시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건지시고 얻으시고 더 나은 것을 얻게 하시고 살리시려는 것에 있다는 거죠. 살리려고. 옛사람에서는 죽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속한 아들의 삶에서는 살리려고. 언약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야곱의 인생에 막대기와 채찍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함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연단하여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천국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천국 가는 날까지는 계속되는 고난, 시련, 눈물, 고통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가 함께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된다고 하시나요? 오히려 고침을 받으라. 고침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무슨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무슨 이런 아버지 왜 믿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야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막내격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님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려는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처럼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쉬지 않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천국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막장 드라마 같은 죄인의 인생과 그 형편없는 교회, 우리의 인생이 이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변화시키셔, 예수님과 천국 영광을 드러내고 붙드는 자들로 그러한 교회로 자라가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 험악한 인생이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바라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잠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더욱 마음의 열망을 품고 고침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징계와 함께 있음을 우리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으로서의 징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이제 축복으로서의 징계와 고난이 우리 삶에 함께 있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더욱 우리를 빚어가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에 심쓰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히 낮아져 회개하며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원하는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